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들은 항상 들어온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 자체에 별 관심을 또 안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지를 못하면은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마음 같으면요 다르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언포를 팍 나서라도 좀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하고 싶은데 이 사실 지옥 자체를 겁을 내지 않는 것도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언포가 통할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신자가 다르게 살지 못한다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거나 멸망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 어쨌든 그러면은 지옥은 안 갈 거니까 난 다르게 사는 거 관심 안 두겠다. 또 이런 식의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건 또 신자로서의 바른 또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더 이 세상을 향해서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근데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그냥 관념이나 사상 정도로 머물러 버리고 또 그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도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힘쓰고 관심 두는 것은 이 세상처럼 남들과 같이 이 땅을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여기에 더 관심을 두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스스로 신자됨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절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의 신자들은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그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직 말씀, 이렇게 성경만 고집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하나 둘씩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가 있을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하고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고집적이고 그런 완악한 그런 마음들이 이 말씀만을 가지고 성경만을 가지고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부터가 사실상은 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설교하겠다고 한다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만큼 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어도 사람들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또 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의 시대 사람이나 전혀 그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말씀만 제대로 또 바로 증거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달라지고 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부터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안 바뀐다면서. 그런데도 왜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해야 되느냐? 그건 결국에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내 본성 따라서 내 멋대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큼은 쉬지 않고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면서도 신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시는 신자의 길에 순종하라. 그러한 뜻으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자됨의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재미없는 말이고 자연히 관심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겠지만,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신자의 길에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 또한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또 세상에 주어졌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도 말씀을 한 거예요. 2장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대대 지역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도 참 악하다 사람들이 그런 비방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디도에게 그 그대대 사람들을 바르게 권면함으로써 신자로서 합당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레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참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비방을 들었는데, 사실 그레대 사람만 악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거짓말하면서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장이로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그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뭐 회사 가서 일을 게을리하고 또 밖에서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한 일을 게을리한다 해서 게으름장애가 아니고,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빛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너무 게으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일에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들은 이 세상에 내 어떤 생활에만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거기에 모든 부지런을 우리가 떨고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지, 회사를 다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빛내는 것입니까? 이걸 묻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회사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다 동원돼서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는, 과연 그런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악한 짐승이라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늘 내 영광이 우선이고 내 이름이 우선이다 보니까는 결국에 또한 내 배만 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도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어떤 신자답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결국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방식 그런 길로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지난 시간 살펴본 네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 그리스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늙은 남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말을 하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자, 여러분 들었으니까 그 사도가 말한 신자의 삶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 모습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사도가 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야 정말 그게 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냔 말입니다. 아마 그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시큰둥하고 말 거예요. 또 바울이 말한 신자에게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굴 성형수 해가지고 탈레트처럼 이뻐져가지고 세상에서 뭐 다 부러움 받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게 신자다. 이렇게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면은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소원이 나와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신자의 삶이 또한 도덕적으로 참 깨끗한 그런 윤리적인 또 그런 것이었다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또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떤 실천을 그 요구하는 그걸 신자의 삶으로 얘기했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야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각오를 또 다지면 그런 모습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전혀 그거 거리가 멀었어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에 바로 서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여자는 뭐 남편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신자의 삶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해라, 띠먹지 말아라, 대적하지 마라 이런 식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직원은 사장에게 순종해야 된다, 반감도 갖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반감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나쁜 사장입니다. 불의한 어떻게 그 말을 듣습니까? 합당치 않습니다. 반대하는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이익되는 걸 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항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도 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회사의 상관도 학교의 교사도 교회 목사도 다 나를 짜증스럽게 만드는 항상 그런 그 어떤 이웃들로만 비춰질 때가 많은 겁니다. 뭐 나를 위해주고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은데 나에게 부담을 대고 귀찮게 한 다 싫은 것이죠. 짜증만 날 뿐이고 만나기도 싫고 그래도 그들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 맞으면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고 이렇게 맞으면 살고 있는 것이지 현재의 상태에 정말 내가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본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토록 우리가 뭔가 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신자의 모습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온다면 나오셨다 말한다면은 분명히 구원에 이를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신자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시느냐. 정말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안다면은 지금의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성령의 흔적이 보인다면 그건 진짜 우연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도 바울의 신자다운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얘기는 흔히 말한 만민 구원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민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전부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구원과는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구원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고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은 멸망받는다.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인 구원관이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그 자긍심이 얼마 대단하겠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처럼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인종을 초월해버리고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말은 민족, 인종, 뭐 혈통, 신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때가 되면은 나타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요. 머물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12절부터 나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끝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 말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12절에 그 밥을 보고도 말을 못하면 어떠란 말입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양육한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은혜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한번 믿음이 자라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죠.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파벌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사람이 뭔데 그런 파벌 만드냐 그겁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거 하는 일은 각기 달랐지만은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건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만 하는 일이니까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양육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제자 양육 하여튼 양육이란 말을 많이 하면서 신자를 양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이 목사가 이 신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꾸 이런 문제를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자를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목사는 단지 심고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의 사람일 뿐이란 말입니다.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계속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서 여러분을 양육해 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만 목사를 세워서 신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전파하시고 제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교육하고 양육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구원된 여러분들을 양육해가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신자로 양육해가는가? 어떤 그 신자로서 만들어가시는가? 그게 말씀드린 대로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고 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시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제 이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가시고 또 만들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사람으로 양육하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자 과연 여러분들이 네가 그런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가?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신자로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나를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나를 부러워할 그런 사람 만들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경건치 않은 것, 이 땅의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좀 양육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아, 그래 원한다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 신자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이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걸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경건치 아니함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게는요 경건치 않은 게 다 재밌는 겁니다. 틀리고 경건한 건 재미없는 것이고 경건치 않은 게 다 재밌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삶이 재밌는 겁니까? 사실 재미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재미는 내 마음대로 어떤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의 재미가 아닙니다. 또 우리 마음은 세상의 그런 탐욕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 이 세상을 향한 그 정욕에서 탐욕에 떠 버리는 자로 양보하시겠다. 과연 그러한 게 마음에 드시냔 말이에요. 세상 욕심을 버리는 그런 나를 만들어 가겠다 하시는데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 난 이런 사람 너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 내 모습은 따로 있거든요. 항상 내가 원한 이런 사람을 나를 만들어주셨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만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내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원한 내 모습이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진짜 딴판이란 말입니다. 달라버려요. 그러니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겠다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길을 뿌리치며 살아가는 게 태반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양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날마다 말씀과 딴판인 모습만 내보일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는 방향과 다른 길에 서 있는 우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그런 사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근신,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고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솔직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고 하는 사람과 지금 우리의 모습 또 내 소원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면서 전혀 반대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구나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가 흘러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세상 따라 흘러가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두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은혜를 거둬버리신다면 우리는 구원된다고 하는 그 생각만 있을 뿐이지 구원된 자로서의 길은 전혀 가지를 않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 속을 흘러 살고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두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양육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길로 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싫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돈 벌게 해주고 병낫게 해주는 그런 은혜만 자꾸 고대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양육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고대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소망으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낸 능력이고 하나님의 양육의 결과일 겁니다. 내 스스로 마음 못 바꾼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하면은 14절에 그게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기적도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 악에 매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해 낸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해서 내었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신자로 불러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그게 바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신자가 살아야 될 방향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이라는 그 선한 일이 뭔가 하면은 나를 구속하신 예수만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 정력을 피하게 하시고 영원한 걸 사모하도록 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헛된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살고 있다는 그것으로만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신자라는 것, 그걸 아시고 살아가면서 자꾸 그 헛된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의 양육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시면서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삶이 많이 그렇게 잡아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양육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는 커녕 세상을 따라 흘러가면서 그저 멸망을 담고 있는 것을 좋다고 쫓아갈 그런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서 우리를 붙들어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이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다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